예, 오늘 기도하고 예,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바른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아론에 대해서 그 마무리를 했고, 일단, 오늘부터 이제,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이라고 하죠. 사사. 예, 사사들을 다 공부하진 않고요. 이제 기도원하고, 그 다음에 삼손 이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만 좀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일 뭐 기도원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기도원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예? 아, 타작. 예, 그렇죠. 타작. 예. 그리고 이제 또 300명의 용사. 예. 300명의 용사로 그참그 미디안 그 군대를 물리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재판관이었고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 기도는 이제 이름이 기도원인데 기도원이라고도 하고 또 여룻발이라고 또 이제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기도원이라는 뜻은 그 이제 조각을 낸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른다, 뭐 벌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기도원이라는 그 뜻, 그 히브리어는 이제 히브리어가 발음이 이제 가다 이런 이제 오다가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가다 이제 길게 발음해서 이게 이제 이 뜻이 이제 벌목자 어떤 걸 무너뜨리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참 이게 절묘하게 이 이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매치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그이발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그 작은 숲을 이렇게 찍어서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기도원의 그 이름처럼 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여룻발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그 많이 들으셨듯이 발이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기도원이라고도 하고 또 여룻발이다 이렇게 그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이 사사 시대, 재판관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정복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각 지파들이 자기의 그 땅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죠. 예, 그 시대 이후에 이제 한 세대나 두 세대 정도 이렇게 지난 시대가 이제 그 사사 시대, 재판관의 시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기적으로는 BC 한 1400에서 120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한 100년 정도 대략 지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는 그이 기도원이 이제 일했던 그 사역했던 그 시기는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이스라엘이 좀 그때까지만 해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불과 1, 2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급속도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그런 모양,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사사기 2장 7절에서 또 10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2장 7절하고 10절, 12절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기까지 참 좋죠.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 세대에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본 세대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되자마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바알들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아, 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몇백 년이나 지난 거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불과 1, 2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급속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그것도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 버린 것도 그런데 거기다 또 이제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곧바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읽을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읽을 때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 금방 저버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멸하지 않은 거죠.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과 이제 그들을,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자기의 종 삼아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그 가나안 족속과 이제 결혼하고 또 그들과 이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이제 죄악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게 사사기를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경고는 뭐냐?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고 모든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오히려 너희의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너희의 원수가 돼서 너희와 싸우고 오히려 그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부의 그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시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재판관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이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 이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시는 그 시기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게 이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도 사사들이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열두 사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사사기가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온니엘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에훗이 3장에 나오고 3장 후반부에 삼갈이라는 이제 그 사사가 나오고 4장과 5장에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고 그리고 6장부터 8장에 이르러서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제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하고요. 10장에 또 야일, 또 10장의 후반부에 이제 10장 후반부터 12장까지 입다가 나오고요. 12장 후반부에 이제 또 입산, 엘론, 그다음에 압돈,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그 주변국 중에서 미디안이라는 그 나라에 미디안 족속에게 이제 파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학대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사사들, 이제, 저는 요게 이제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사, 이렇게 했고, 사사가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원래 영어가 이제 그, judgment, 이제 이런 그, 재판, 판단하는, 심판하는, 이제 재판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고 나서 이게 재판하는, 그래서 여기서 재판관기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재판관이라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재판관을 세우셔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 재판관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사사기 읽으면 하나님 재판관 세우셨구나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굳이 재판관을 세우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율법을 주셨고 성막제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재판관들도 이미 다 세우셨어요.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 재판관이 그 재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관리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재판관들을 세우라고 하셨고, 관리자들을 세우라고 하셨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재판관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재판관을 일으키시는 이유, 새로운 사사들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사사기 2장 18절에 말씀을 하세요. 사사기 2장 18절에 왜 이러한 재판관들을 세우셨느냐. 이제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 하셨고 그 재판관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신음함으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보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세워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사기 시대의 이 재판관들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재판관보다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세우신 그런 재판관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라는 그 저지라는 그 단어를 보면 처음에 이 창세기 15장 14절에 이런 재판에 대한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 15장에 처음 이 재판이라는 단어가 저지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거를 판단하는 의미, 어떤 것을 판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서 다른 의미도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갖고 있어요. 이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러한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그러면서 재판하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특정 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하기로는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시고 원래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께서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왕과 주님으로 섬기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민족, 어떤 그러한 모범, 그것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관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하시면서 이런 재판관들을 특별히 세우셨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재판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거부하면서 결국은 재판관기의 마지막에 가서 누굴 요구하냐면 왕을 달라. 하나님의 의도에 어긋나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육신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인간 왕,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인간왕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뭐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왕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재판관 필요 없고요.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재판할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벗어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다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사사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 내용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주셨고 성막제도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다.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실 이 재판이라는 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판이라는 그 단어를 공부해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 그러니까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의시고 하나님만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잘못된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눈에 올바른 것, 자기 눈에 올바른 대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사람이 육신적이 되면요. 귀를 막습니다. 앞에만 보고요. 옆에서 누가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내 눈에 옳은 것만 보고 내 눈에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옆에서 누가 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것이 인간,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성인데 이것이 사사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서 외모를 보지 말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재판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올바른 판단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잘못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재판관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인 것이죠. 이때 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미디안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은 이제 이 유목민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서만 정착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원래 이제 미디안 보면 우리가 모세가 도망가서 결혼한 이제 거기에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홍해 건너서 그 밑에 부분에 있는 거기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주로 있었는데 원래 이제 주로 아라비아 쪽, 이스라엘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이 미디안이 이제 거기에 주로 있었는데 요 위쪽으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으로 따지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요단강으로 따지면 요쪽 부분, 요쪽의 부분에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목민에 해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미디안이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에 정착했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사야서 60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좀 잠깐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 29절에도 보면 원래 이제 이 거하던 곳이 홍해 남단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핍박했던 그 민족 미디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세일산의 그 동쪽 사막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또 모압 경계까지 이르게 되는 그 넓은 지역을 왔다 갔다 했던 족속이 이제 미디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때때로는 이제 이스마엘 자손으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또 이제 이스마엘의 어떤 후손으로 우리가 보고요.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이 동쪽의 사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메뚜기처럼 와갖고 거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곡식들을 뺏어간 그 시기가 이제 이 사사기 시대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드온이 있었던 그 사사 시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재판관들을 세우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여러분도 한번 또 가서 읽으시면서 사사기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것을 공부할 때왜그각 인물들을 이렇게 공부할 때참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좀저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해 볼수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자기 눈에 옳은 것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것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육신적이 됐다는 것을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 말,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보이게 되고 그것만 판단하는 그러면 그것은 육신적인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어떤 그 귀를 닫고 앞에만 보지 말고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사기 시대를 볼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평안한 시기가 올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즐기다가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늘 우리의 귀를 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